요한복음 37번 메시지.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이르는 그 영의 역사. 두 번째.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함. 그 영의 역사의 첫 번째 범주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해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죄인들을 얻고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그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영의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 영의 역사의 두 번째 범주는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역사의 첫 번째 범주는 사람들을 낳는 것이며 두 번째 범주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충만으로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믿는 이들을 교화하며 건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건축하는 역사입니다. 그 영의 역사의 첫 번째 범주는 죄인들을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도록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의 영은 아들의 완전한 실제화임. 실제의 영은 아들의 완전한 실제화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후에 그는 우리 안에서 아들 자신의 바로 그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들의 어떠함과 가지신 것과 완성하신 것과 획득하신 것과 도달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완전히 역사될 것입니다. 그 영은 결국 아들의 실제화가 됩니다. 그는 아들의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의 실제입니다. 믿는 이들을 아들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함. 13절은 그러나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고 말합니다. 실제의 영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이 아들의 것임. 15절에서 주님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충만은 아들의 충만이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 또한 아들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아들의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이 그 영에 의해 영접됨. 주님은 14절에서 실제의 영에 대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며 아들의 어떠함과 가지신 모든 것은 그 영에 의하여 영접되었습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영은 이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그 영은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알림.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실제의 영이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어떠함과 가지신 모든 것은 그 영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서 계시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함께 믿는 이들에게 아들을 알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가지신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 빛이 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떻게 실제화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영을 통하여 실제화 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빛이 빛납니다. 빛은 아버지와 아들 둘 모두입니다. 아버지는 빛의 근원이요 본질이며 아들은 이 빛의 체현이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사실상 이 빛을 실제화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는 빛의 실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요 본질이며 아들은 이 생명의 체현이요 표현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 영이 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는 단지 빛나고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영양 공급하고 강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의 실제입니다. 그 영이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떠하심의 본질은 있으나 실제는 없습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특별한 목적에 적용해야 합니다. 전기의 어떠함의 적용이 전기의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을 적용시키며 적용시키는 그 영이 없이는 모든 것이 참일지 모르나 유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을 적용하려면 그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단지 아버지요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이요 과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적용이십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와 아들께 속한 모든 것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그 영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수단에 의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산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영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으로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겸손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무도 태어나면서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고 잘못 말하고 있지만 모든 어린이들은 교만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에 의해 교만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교만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미덕과 신성한 덕성의 실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미덕들과 모든 신성한 덕성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선하고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는 겸손, 사랑, 인내, 복종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를 포함하여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미덕과 모든 덕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까? 그는 한 항목 한 항목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모든 것 안에는 겸손이라고 불리우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영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겸손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겸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겸손으로서 당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입니다. 자연히 살아있는 겸손이 당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러한 방법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에게 겸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겸손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계시함으로 행하십니다. 그럴 때 이 겸손이 당신의 존재로부터 나오며 이 겸손의 나옴이 아들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든 특성이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등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표현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표현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이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으로 아들을 계시함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에 대한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부요케 하고 강화시키고 높이 올릴 것입니다. 만일 교회 생활이 이 모든 실제들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 교회 생활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삼일 하나님은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하며 연합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매우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문제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소홀히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교리를 주의합니다. 그러나 1장 14절과 17절에서와 같이 16장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교리가 아닌 실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취하는 것은 큰 손상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그것은 곧 실제나 사실을 의미합니다. 실제의 영이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삼일 하나님과 연합시킬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들의 어떠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성과 인성의 매일의 연합입니다. 장래 올 것을 알게 함.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영의 역사가 새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책들 또한 새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책의 새 범주는 그 영의 삼중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의 복음서는 주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며 그의 서신서들은 주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며 그의 계시록은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그 영에 대하여 그가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은 주로 계시록에 계시된 장래 올 것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네 가지 주요한 것들이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진행 과정과 세상의 운명과 사탄의 최종 완성인 바벨론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해줍니다. 아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부활 안에서 태어남. 16절부터 24절에서 우리는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요점을 보는데 아들이 새로운 아이로 부활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것이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슬프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여인은 기쁠 것인데 이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제자들 전체의 무리입니다. 이 아이, 곧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고통하며 해산하는 여인임.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어머니 안에 잉태된 아이와 같이 그들과 하나였으며 그분은 새로 태어나도록 출생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고통하며 해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출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이 여인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남. 세상 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부활에 의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이것을 입증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또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된 시편 2편 7절은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분의 인간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전에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분의 인간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인간의 부분을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의 신성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필요가 없었으나 그분의 인간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으며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인간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간의 부분은 아들의 명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 후에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어떤 의심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부활 안에서 태어나셔야 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은 부활 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온 우주는 그와 같은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의 본성을 가진 영화롭게 된 신성과 아들화된 인성을 둘 다 가진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오심. 우리가 본대로 21절에 있는 어머니, 즉 여인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활 안에서 아이로 태어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오셨으며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에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볼 때 기쁜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날에 주님을 보았을 때 기뻤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주님은 죽고 장사될 것이므로 제자들은 잠시 동안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그들은 볼 것인데 이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인데 이는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은 16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며 20장 20절은 제자들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보았을 때 참으로 기뻐했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이들은 아들과 하나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아들과 하나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영 안에서 영에 의하여 영으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 말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또한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과 하나가 아니라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과 참으로 하나라면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이들은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장 22절부터 23절에 의하여 확증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은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뉘 죄든지 우리가 풀면 주님 또한 푸실 것이며 뉘 죄든지 우리가 그대로 두면 주님께서도 그대로 두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푸는 것은 주님에 의하여 풀려질 것이며 우리가 묶는 것은 주님에 의하여 묶여질 것인데 이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묶는다고 말할 때 필히 영 안에 있어야 하는데 만일 당신이 그 영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묶는 것을 주님이 묶으실 것이고 우리가 푸는 것을 주님이 푸실 것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들 안에서 평안함.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심. 그 당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며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근본이셨으며 그분은 그 근본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으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그 근본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감. 땅 위에서 그분의 위임을 마치신 후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나왔던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 길과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들이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함. 그때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때 그분은 그분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알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그의 형제들로 만드시고 생명의 방법,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는 이들은 아들과 하나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제자들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래로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과 동일시될 때 그분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이 아들의 순환 동안에 흩어짐. 아들의 순환 동안에 그의 제자들은 그분을 혼자 두고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홀로 계시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순환당하시는 때에도 아버지는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기는 아들 안에서 평안을 가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갖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평안이 없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근심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평안이 되실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계시된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은 상호거처에 관한 것이고 15장은 유기체에 관한 것이며 16장은 14장과 15장의 부록입니다. 이 부가적인 장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이르는 그 영의 역사를 봅니다. 이것은 그 영의 역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연합이 결국 상호 거처가 됨을 말하는 14장에서 이 연합을 보았습니다. 이 상호 거처는 하나의 유기체, 즉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15장에 계시된 유기체입니다. 1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첫째로 그 영의 역사는 죄인들을 책망하여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둘째로 그 영의 역사는 이 옮겨진 믿는 이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그들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신격의 모든 충만으로 훈육하고 건축해 합니다. 다음 요점들을 기억하십시오. 14장은 상호 거처에 관한 것이며 15장은 유기체에 관한 것이며 16장은 세상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신격의 충만으로 훈육함으로 교회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그 영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유기체에 관한 간단한 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유기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직들입니다. 오직 합당하고 참된 교회만이 유기체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도 생명이 없는데 이는 그들 안에 어떤 유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유기적입니다. 15장에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임을 보았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이 유기체 안으로 넣으셨으며 지금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 본성, 실체, 본질과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포도나무 안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생명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 자라고 기능을 발휘하고 아버지를 표현하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며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유기체입니다. 우주 가운데 그러한 산 유기체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는 이 유기체의 근본, 본체, 본질, 본성과 생명이며 아들은 이 유기체의 체현이요 표현이며 그 영은 이 유기체의 실제이며 실제화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유기체의 몸입니다. 아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자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신성한 풍성들을 표현하는 몸의 머리요,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을 완성하는 유기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성한 비밀이여.